1장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신약 성경 356-7페이지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먼저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위하여 백성으로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읽고 나서 아멘 한번 하십시다. 큰 소리로.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지금 10번째 해갑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매번 우리 수요일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형편, 처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이것만큼은 어디 가도 기억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가진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뭐 이미 돌아간 자들도 있고 또 그 배교의 고민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매는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장으로 들어옵니다만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것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큰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너희들이 그 예수를 포기할 만큼 그 정도의 가벼운 예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쭉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평행저울이 있어요. 평행저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 무거운 것,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한쪽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예수를 올려놓으면서 봐라, 예수가 더 무겁지 않느냐. 또 내리고 다른 것 하나 올리고 다시 예수를 올리면서 봐라, 여전히 예수가 무겁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가볍다. 그러니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올려놓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강조했고 모세를 올리고 여호수아를 올려두고 유대인들을 이 정신세계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놓은 모든 기둥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서 올려놓고 예수를 얹으면서 예수가 무겁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빈번하게 예수를 포기했던 것,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씩 한번 올려보라는 겁니다.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반대편에 예수를 올리면서 자, 어떤 것이 무겁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빈번하게 우리는 그 반대편에 우리의 욕망 덩어리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예수가 올라왔을 때 아, 당연히 예수님이 더 무겁지라고 하지만 어느새 또 다른 욕망을 얹어서 그 저울질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보다 더 무겁게 이쪽을 더 선택하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포기하고 자녀를 위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자녀를 위하는 것인가? 예수를 포기하면서까지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건강이 유익한 것인가? 늘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수요일에 나오실 정도면 예수가 무겁다는 것을 고백하실 분들인데 늘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이 지천을 듣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다시 유대 크리스천들의 그 무거운 것을 거기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예수를 다시 한번 올리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잠시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딱 떠올리면 그 은엄하시고 머리도 풀어 제끼시고 코도 오똑하시고 항상 하얀색 깔끔한 옷을 입으시고 뭔가 이 근엄한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갓난 아이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입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아이가 한 번도 안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울죠. 울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태어나서 할례 받고 그 수준 네, 훌쩍 그것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훌쩍 뛰어넘어서 누가는 12살짜리 예수님의 그 하나의 사건 한 토막을 주고 또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30세 된 공생애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스킵하죠. 그러나 독특한 것은 12살 난 이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가족이 항상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 12살 되었던 유월절에도 부모님과 친척들과 함께 필그림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갔습니다. 모든 여정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들이 보니까 12살 먹은 이 아들 예수가 없는 겁니다. 부랴부랴 찾아봐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종착점인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랍비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앉아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막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예수가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이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거기서 발견하고는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들을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주 여러분의 12살 자녀가 그 얘기를 하면 섬뜩할 거예요. 그렇게 놀랬을 텐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시집장가를 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찌됐건 그때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자기 운명을 분명히 인지했었다, 이때. 물론 그 전에 5살, 6살, 7살,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의심하고 뭐 이랬다는 말이 아니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12살 때도 그와 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루하루 또 한 달, 1년 이렇게 나이를 먹어오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죄에 부딪혔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로 또 질풍노도의 중일 때는 그 정도 그 나이 때는 그 나이에 걸맞는 세상의 도전들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꼬맹이들이 열심히 꽁을 갖고 놀던데 막 놀다가 우리 윌리아미가 꽁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형한테 뺏겼어. 그런데 제가 멀찍이 보고 있으니까 뺏기는 순간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등치 큰 형 자기가 못 해보니까 막 울면서 삐죽삐죽 소리내서 창피하니까 못 울고 그 얼굴 표정에 얼마나 지금 분노와 내가 좀만 더 컸으면 저 해봤을 텐데 하는 그 분노 그리고 자기 걸 뺏겼다는 것 아무런 이유 없이 뺏겼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 그걸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그 나이 때 어른이 볼 때 그 나이 때 그거는 웃음거리예요. 그런데 윌리엄에게는 아마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고통이었고 분노 정말 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떻게 막 못하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빨개지면서 그 나이 때 그것이 가장 힘든 죄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와 같은 죄 속에서 죄를 이 만나면서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분노로 화로 가서 한 대 줘 박으면 끝나는데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맞게 늘 죄의 도전 속에 그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시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곳에 가면 편하죠. 별 거리낌이 없는데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곳에 가다 보니 매 순간 어디를 가도 죄 있는 곳이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대면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30살에 짠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30살을 유대 팔레스타인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머니 모시고 평범하게 동생들과 함께 목수로서 삶을 살았어요. 어디 숨어서 저기 산속에서 돛 닦고 수염 덥수룩해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열하게 그 나이에 맞는 고난을 몸소 친히 겪으시며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순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당하실 필요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맞으면서 그 고난 앞에서 순종으로 고난을 이겨가셨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분명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자, 여기 받으신 고난으로라고 하는 것은 분명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그런 분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쉽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매번의 페이지 삶의 페이지가 순종으로 점철되어 축적되어 비로소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누구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이 볼 때는 쉬워 보이는 그것이 그때는 어려웠듯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33세 성숙되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그 자리까지 그것을 만나면서 그것을 순종으로 감당해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받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순종함은 이미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축적되어 온 매 순간의 삶에서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순종,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배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을 지금껏 배워왔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순종으로 감당해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 전체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은 깊이가 남다른 것이에요. 순종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이냐?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으셨어요. 육체에 계시며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통곡이 있었고 비명 속에 억울함을 담아낼 수 있었지만 분노를 담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십자가로 지기까지 순종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과 그분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앞세워서 지금 만나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면 천하를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앞세워서 육체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마땅히 맞닥뜨려야 하는 고난의 현실들을 물리치지 않으셨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받아야 하는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원 얻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왜요? 그냥 천국 보증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뜻은 어느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하는 운명인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명예롭게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뭐였을까요? 그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위대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뜻을 지키는 것. 여전히 아담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같이 달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임을 만방에 증언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더러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 보여주신 이 순종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아 예수님이니까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지라고 지고 지구나 지순하신 그분의 이 순종이 너무 높아서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마는 순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봐 너희는 안 돼 너희같이 연약한 의지 안 돼 라는 것을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순종하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지 아느냐 그 명예가 어디까지 그 영광이 어디까지 경험할 줄 아느냐 무한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너희 스스로가 직접 순종하면서 알아서 내가 이르렀던 그 순종의 고귀함까지 이르러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친히 연약한 우리를 옆에서 본인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꼬맹이 될 때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 형이 나의 공을 빼앗아 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억울함에 순종하심으로 이기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위로하실 수도 있고 인생을 세상 풍부와 다 겪어보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고 그래서 아무도 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지 않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보다 더 큰 고통을 내가 안다 라시며 그의 곁에서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 그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저울 한편에 올려두는 것이 뭐였냐면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었던 대제사장을 이 저울에 올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예수님을 올리시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연약하여지고 넘어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이렇게 족보로 이어져요. 그 반차라 그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할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 멜기세덱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눌게요.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반차를 따라 평화를 가져오는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소멸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주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하루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려놓았죠. 구분을 해놓은 거입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이스라엘의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 한 번 1년에 대속죄일에.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어떤 식으로 속죄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루에 이 대제사장이 네 번을 왔다 갔다 지성소를 합니다. 네 번을.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도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있고 가정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어내니까 백성들의 죄도 위해서 제사도 드렸어야 돼요. 제일 먼저 지성소를 향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보통 다른 제사 때는 제사장 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요. 번제를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지성소를 들어갈 때만큼은 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던지고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향을 들고 불을 들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거기에 불을 켜고 거기에 이제 향을 핍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쉬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이것을 눈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연기로 그 자리를 가립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입고 불을 켜고 향을 피워 속죄소를 연기로 가린 다음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옷을 갈아입어요. 세마포를 자기 회막에 두고 옷을 갈아입고 제사를 이제 그때부터 지내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번제를, 화목제를,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뭡니까? 짐승의 각을 뜨는 거죠. 먼저 그 번제로 각을 뜬 다음에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그 속죄소 동편과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요.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의 희생 제물인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염소의 피도 다시 가져가서 일곱 번 그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번제를 마치면 제사장은 모든 이 몸에 부정한 것들을 다 씻은 다음에 다시 세마포로 깔끔하게 갈아입고 지성소를 들어가 향을 불을 끄고 향을 가지고 다시 나오면서 모든 대속죄일의 제사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대제사장은 하는 역할이 뭐냐? 백성들의 죄 속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오직 그들의 죄의 속죄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너무도 존경스럽고 거룩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좀 넘겨보십시다.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9장 12절.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예수님이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13절에 보니까 황소와 암송아지, 염소, 염소와 소의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했던 것은 대제사장의 일이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속죄를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흠 없는 당신을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피를 직접 그 제단에 뿌리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를 깨끗게 해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20절에 보면은 그것은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끝내버리신 예수님의 그 흠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0절로 가보십시오. 10장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찢겨집니다. 그것을 두고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만큼은 어떻게 해석하냐. 당신이 친히 휘장 몸이 되어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리고 그 휘장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모든 자들이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특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평신도가 지성소에 들어간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왜요?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평신도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왜요? 22절, 10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으로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건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으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예수님을 초반에 소개했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대교에서는 다 죽는다 말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도리어 은혜를 얻어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매년 짐승을 각두고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대제사장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과 옛 습관과 자유롭게 누구든 예수를 주로 믿는 누구든 은혜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저울은 예수님으로 기웁니다.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의 현실을 도우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현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동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순종이란 믿음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하나하나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현실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현실들이에요. 그것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5장 9절처럼 온전하게 될 겁니다. 순종은 예수님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명확히 고민하면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의 생각은 많은 생각들로 흐려질 것이에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의 귀는 어두워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흔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바탕 시원한 어떤 그런 흥으로 또 혹은 그 흥분으로 집회나 예배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져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서 그걸 포기하고 어느 순간 단 한 번에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떠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단 어느 한 곳에도 예수님이 그 순종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니까 치유받고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 훨씬 많은 곳에서 인내하라, 견뎌라, 끝까지 붙들어라.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금방 모든 것이 다 해결됐더라고 하는 그것 붙들고 그 반대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엄청난 순종의 그 시간들은 외면한 채 우리는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이긴 하나 그 특권은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특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특권이 아니에요. 어느 한 주석가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매일 고통스럽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삶의 실제로서 한순간에 성취될 수 없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려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시는 모든 것에 대해 일생 동안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이 반응을 보일 때만 가능하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순간에 우뚝 서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다가 30살 때 짠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신앙도 그 자람도 매일매일 견뎌야 하는 거예요. 윌리엄이 그 고통이 싫다 하여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그 다음날 20세 된 청년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루하루 견디어서 그 견딤의 법칙을 순종으로 채워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에 어떤 감격과 흥분 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서는데 피곤함 때문에 아무 감동 없을 때 감동 없이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무 감동 없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구나. 여러 이유로 피곤하다, 지친다, 아프다, 또 바쁘다, 여러 이유로 그냥 몸만 여기 잠시 있다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레이고 기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십니다. 그 하루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루를 채워가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시며 무슨 일을 일어나게 하시며 또 어떤 생각으로 그 하루들을 채워가게 하실까? 기대감 속에 그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순종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를 붙들라고 권면하는 순종으로 견디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귀한 성도들이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 능력으로 힘있게 저들의 맞닥뜨린 현실을 순종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확신 있는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하여 마침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인생을 돌아보며 수없이 채워진 순종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